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에 11,955kHz로 새벽 2시 30분에 15,530kHz로 새벽 5시에 9,700kHz로 3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에 9,765kHz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1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4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4월 22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13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종말을 이렇게 비유했다. 큰 극장 무대 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공연에 참여했던 광대가 나와서 청중에게 이렇게 경고했다. 모두 나가세요. 불이 났습니다. 청중은 그것이 단지 대단한 농담이거나 실감나는 쇼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그저 박수를 보냈다. 그는 경고를 반복했다. 나가세요. 나가라고요. 그러나 그가 그들에게 더 강력하게 경고할수록 박수 갈채는 더 커졌다. 키에르 케고르의 비유 속 세상은 농담과 착각 그리고 박수 갈채 속에 마지막을 맞이한다. 그러나 세상의 종말과 마지막 사건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코 농담이 아니다. 세계는 홍수 때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베드로는 홍수의 이야기를 종말의 상징으로 사용하여 옛 세상이 물로 멸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이라고 기록했다.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경고를 받았으므로 이제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를 참된 경배의 대상으로 선택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느끼기. 선과 악의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 필요하다. 행하기.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예수의 믿음을 가진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 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두려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2.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3.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어떤 태도로 이끕니까? 4.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5.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호소는 어떤 맥락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6.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핵심 요소는 어떤 것입니까? 7.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권면을 다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은 무서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탄에게 해당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그대의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선택하라. 영원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편에 서라는 긍정적인 부르심이다.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들을 수 있는 순종의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 동안에 기도했던 가장 감사한 것이 바로 학생반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학생반의 친구들이 이제 많은 시간 교회에서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고 또 예배 시간에 좀 늦게 오고 또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다른 일들을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었는데요. 이제 또 열심히 금요일부터 시간을 구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두 명의 이 친구들이 함께 바이블 워커의 가정들을 함께 밟게 되었습니다.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학생의 때에 주님의 제대로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에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고륙이니이다. 전일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한 자는 왕이셨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과 연결하여 볼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보아스와의 루스 사이에서 낳은 오벳이 또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가 됩니다. 백성들은 왕 옆에 나아가 우리는 주의 왕의 고륙인이다 라고 왜 말했을까요? 이미 사우랑 때부터 당신이 리더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에는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사울을 왕이 세웠지만 사울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높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다가 그 왕권을 그의 가게에 내리지 못합니다. 1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은 왕이 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계속 쫓기게 됩니다. 목숨을 걸고 쫓기는 그 망명생활을 계속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기름 부음에 따라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 왕국임을 고백하는 겸손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이렇게 모든 백성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통치하다가 후일에 예루살렘에 가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배우게 됩니다. 다윗만한 왕이 이스라엘 당대에 없었고 다윗만이 진짜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린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진정한 왕을 기대하였습니다. 그 다윗이 등장하면서 또한 다윗이 진정한 리더가 되면서 결국 다윗의 계보에서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않았고 또한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의 사람이 그의 목을 베었나이다 하고 고백해 왔을 때 오히려 그를 죽이며 사울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또한 사울의 사울의 자손인들을 우대하였고 또 남은 자손들을 우대하였고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됨됨이는 결국 그가 겪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룻기서도 같이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룻기서 4장 16절부터 22절에 보면 룻이 바로 다윗을 낳는 그 증조할머니가 되는 그 놀라운 그 계보를 보게 됩니다. 다윗은 좋은 가문에서 출생한 것이 아닙니다. 나아비에게서 또 룻에게서 그의 계보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우리가 신약에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다윗을 통하여 그 계보에서 오셨는데 오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은 그 다윗의 자손 오셨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누가 그 일들을 준비할 것인가? 바로 이 영적으로 다윗과 같은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적용 질문을 던져봅니다. 과연 신앙의 명문가 다윗의 계보, 영적 다윗의 자손과 같은 계보를 이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오늘 기도하면서 제가 선택하는 기준이 오늘의 기준이 바로 내일을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늘 제 자신이 먼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또한 이제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이 비전을 어떻게 나눌까? 내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정말 이게 최종 사역지가 되고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면 이 가정의 힘은 밖으로 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것은 첫 번째, 오늘 나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대리이기 때문에 내가 통치자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있는 순간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서 이탈하게 되어 결국 사울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불러주셨지만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죽게 되는 멸망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또 던져보면서 진정한 리더십은 정말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향하여 그를 기도하면서 선대를 베풀었을 때에 비로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진정한 리더는 정말 저렇게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극진하게 받았던 다윗.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즐겨 순종하였습니다. 오늘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이 영적 계보를 잇게 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은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나온 말씀이 룻기서에 있는 말씀과 또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함께 연결이 되는데요. 오늘도 지금 어떤 사역을 하게 되면 진정한 리더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묵묵히 그 일들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우리가 원하는 리더인데 리더가 쉽게 그 자리를 내려놓고 리더가 쉽게 자신의 모든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그러한 일들을 볼때그 리더의 자리가 정말 믿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를 가장 하나님 보시는 최고의 전성기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리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위기 상황에서 자포자기 아니하려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 정신, 진정한 리더인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만이 이 답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다 죽어가셨습니다. 생명마저도 죽어가셨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있길 원합니다. 이러한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제 국가의 여러 통치를 하고 있는 국가의 여러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그리고 위정자들 그리고 대통령 이들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신의 것으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원칙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 진정한 리더가 없을 때입니다. 이때도 각자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오늘 내 자신이 왕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은 그러한 섬김의 리더십을 갖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다윗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주님, 그의 가문에게 왕이 되게 하셨고 또한 왕이 되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증거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여러 연약함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다윗과의 영성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윗이 초림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사오니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섬김의 리더십을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4절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잠언 22장 6절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는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지난 5월 한 신문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이 기사는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 중에서 성폭력에 대한 기사였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소년 인구 10만 명당 강간 등 성폭행 범죄율이 2002년 이후 두 배가량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 11월 하순 여성가족부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청소년 성폭력 문제의 현상과 심각성 자료에 따르면 소년 강력범 중 성폭력으로 검거된 청소년은 2002년 945명에서 2011년 2021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년 인구 10만 명당 성폭력 범죄율로 전환하면 2002년 18.3명에서 2011년에는 33.9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년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율이 2002년 45명에서 2011년에는 55.2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는 매우 암울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또 사회 그리고 온 세상을 책임질 청소년들의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자살률인데요. OECD 곧 세계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32개국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부끄럽게도 8년 연속 1등인데 그 중에서 청소년들의 자살률은 5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른들의 미래도 청소년들의 미래도 암담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암담한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가 밝아지게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신앙과 기도 운동을 통한 인성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기도가 범죄율을 낮춘다 하는 내용의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가 범죄율을 낮춘다.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은 1993년 454명이 살해됨으로써 미국의 살해 수도라고 불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후 워싱턴의 범죄율은 폭력 범죄율이 60%까지 떨어졌고 1993년 454명이던 피살자 수가 232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강도는 70%나 감소되었고 강간도 40%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원인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한 중보자들과 전 세계의 지속적인 중보기도가 워싱턴시를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덕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모임의 사람들이 사기 사건이 은폐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당시 시장이었던 마리온 베리가 약물 단속에 적발되어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으며 정부와 도시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운동은 1997년 연중무휴로 계속되었습니다. 6천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매주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국회의원들도 매주 기도 모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범죄율은 60%, 강도율은 70%, 강간이 40%가 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아메리카의 과테말라에 알모롱가라는 아주 작은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술집과 우상 숭배가 팽만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도시를 마시몽, 곧 죽음의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도시가 매우 깨끗하고 행복이 넘치는 도시로 탈바꿈했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도시 전체에 36개의 술집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중에 33개가 없어졌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한 이름 없는 목사의 목숨을 건 기도와 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도시 지역 출신의 마리아노라는 목사였습니다. 이 목사님은 일주일에 3-4일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 작은 도시를 위하여, 작은 도시 행복을 위하여 그 목사님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음의 도시에서 행복의 도시로 완전한 탈바꿈에 성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일리노이 대와 조지아 대 경제학자들이 지난 20여 년간 미국 내 3천여 도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도박으로 유명한 카지노가 성업 중인 도시의 범죄율이 카지노 영업이 불법화된 도시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원도 정선에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온 이후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힘, 기도의 힘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전공했고 졸업한 36대학교 교정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학교를 들어가다 보면 커다란 돌에 또렷하게 새겨진 글인데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저는 이 글귀를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입니다. 무엇인가 신선한 느낌이 가슴 한켠을 가득 채웁니다. 비록 서울의 한 변두리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대학이지만 그 대학에서 배우는 모든 학생들은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비록 지금은 작은 외침에 불과하지만 그 작은 힘이 불꽃이 모여 언젠가는 큰 힘이 되고 큰 빛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젊은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AD 70년 유대인들에게 신앙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령관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훗날 유대인 포로를 잡아다가 저 유명한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을 지은 황제입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은 유대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스라엘의 유명한 랍비, 곧 선생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하난 벤 자카이였습니다. 벤 자카이는 너무도 유명해서 모든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까지도 벤 자카이의 명성을 익히도록 알고 있었습니다. 그 현명하고 지혜로운 벤 자카이는 로마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것을 보고 드디어 유대의 운명이 끝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유대가 로마에게 멸망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로마를 이길 방법이 없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로마를 이기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벤자카이는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벤자카이가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는 것도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성을 지키던 사람들은 당시 과격한 당원들인 마남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철통같이 예루살렘성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들어가고 나갈 수 없이 철저히 경계를 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령관을 만나야 되겠는데 도저히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벤자카이 가로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 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체가 되어 성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시체를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 장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흰놈의 골짜기라 이름 붙여진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장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카이는 하인을 시켜 소문을 냈습니다. 벤자카이가 병들었다고. 그 소문을 들은 예루살렘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은 벤자카이의 쾌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애석하게도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에게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자신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벤자카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벤자카이는 시신을 담은 관에 실려서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벤자카이는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자마자 곧장 로마의 사령관인 베스파시누스 장군을 만나러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누스 장군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황제여. 그러자 베스파시누스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직 로마의 황제가 아닌데 황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으로는 매우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은 벤자카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심 마음속으로 존경하고 만나고 싶었던 벤자카인데 지금 그가 자신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진 베스파시누스를 향하여 벤자카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베스파시누스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말해보라고. 벤자카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황제여, 당신이 유대를 멸망시키거든 야부네라는 마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야부네, 베스파시누스가 처음 들어보는 마을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부네는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중해 해안의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자카이가 지금 그 작은 마을을 지켜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파시누스는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들어줘야 할 부탁인가? 아직 로마의 황제도 아니고 황제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자기에게 황제요 하고 불러준 사람에게 소원을 들어주려면 좀 큰 것을 들어줘야 폼도나고 할 것인데 부탁한다는 것이 겨우 바닷가 시골 마을의 작은 동네라니. 그런데 벤자카이의 부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야부네를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스파시누스는 벤자카이의 부탁대로 야부네 마을을 지켜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베스파시누스의 황제 아들인 티투스 장군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약 12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부분이 죽임을 당했고 약 10만 명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6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동원되어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또한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벤자카인은 왜 좀 더 큰 소원을 말하지 않고 겨우 조그마한 시골마을 하나를 지켜달라고 사령관에게 부탁을 했는가? 왜 그리도 생각이 없었는가?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야부네라는 마을에는 젊은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벤자카이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유대나라가 힘이 없어 로마에게 멸망을 당하지만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유대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베스파시아누스의 약속을 받은 벤자카이는 그날부로 야부네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나라의 멸망을 상징하는 상복을 입었습니다. 모든 학생들에게도 상복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와 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조국인 유대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로마 병사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했다는 처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당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로마는 AD 476년 멸망하여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은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배우며 그날의 역사를 기억한 유대인들은 오늘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의 뉴욕에 가면 당시 야부네에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가르쳤던 전신의 학교 예시바라는 학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시바 학교는 지금도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탈무드를 교육하고 오후에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정신이 맑고 깨끗한 오전에는 세상의 학문들을 가르칩니다. 학문도 어려운 학문, 수학, 영어 이런 것들. 그리고 졸리 없고 정신이 흐려지기 쉬운 오후에는 쉬운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예시바 학교는 오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탈무드를 공부하고 오후에는 세상 학문을 가르치는가? 그것은 바로 그 예시바 학교의 정신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정신인 것입니다. 정신이 맑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정신이 흐릴 때에는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다는 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훌륭하신 선생님, 훌륭한 교육자를 통하여 교육을 받고 있지만 수많은 청소년들이 곁길로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이기는 방법만을 교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성교육에 눈을 감고 세상을 1등으로 살아가는 방법만을 교육받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137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있다면 그때는 바로 지금이다. 원수는 홍수처럼 사방으로 침입해오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악의 조수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과 협력하여 맡은 부분을 수행할 부모들, 교사들 및 교인들의 책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을 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사사요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젊은 청소년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습니다. 바로 선지자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 학교는 계속하여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도 유지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운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 세상에 보편화된 부패에 대한 방벽이 되고 청년들의 도덕적, 영적인 복리를 동무할 뿐 아니라 장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고문으로 봉사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배출함으로써 마침내 장래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번영을 도모하는 데 있었습니다. 참으로 멋지고 고상하지 않습니까? 벌써 그 오랜 옛날 전에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사무엘은 경건하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들은 선지자의 아들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해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학교를 당시에 두 곳에 세웠는데 바로 라마와 기랏 유아림에 있었습니다. 라마와 기랏 유아림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했는가? 첫째, 하나님의 율법을 공부했습니다. 학생으로 뽑힌 모든 젊은이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됐습니다. 당시 토라라고 불리웠던 모세오경,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공부했습니다.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으며 연구했습니다. 둘째는 거룩한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거룩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죄의 시작과 아픔에 대해 공부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노아의 홍수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땅에 오실 우리의 구속주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그들은 공부했을 것입니다. 셋째는 거룩한 음악과 시가서를 공부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를 흐리게 하는 대표적인 것이 음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락 뮤직으로 대표되는 음악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조사했는데 1위가 바로 연예인이었습니다. 가수였습니다. 텔레비전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통하여 비춰지는 현란한 대중 가수들의 모습에 우리 청소년들이 푹 빠진 것입니다. 아이돌이라고 불리우는 남자 가수들, 걸그룹이라고 불리우는 소녀 가수들에게 우리 모든 청소년들이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음악들은 설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은 몇몇 신앙하는 젊은이들에게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무엘의 선지 학교에서는 거룩한 음악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을 외웠습니다. 공부했습니다. 넷째는 노작을 하는 것입니다. 노작입니다. 사무엘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은 토지를 경작하거나 육체적인 노동을 통하여 자신들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전혀 소홀히 하거나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대자연에 나아가 농사를 짓기 위하여 손에 흙을 한번 제대로 묻혀본 적이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 학교에서는 노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그 결과를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첫째, 그들은 헌신의 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기도의 의무와 기도하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들은 창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넷째, 그들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복도에 걸려있던 학교 교육의 목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학교 교육의 목표가 사무엘이 세웠던 선지자 학교의 목표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학교 교육의 목표는 이랬습니다. 제목은 36 교육의 목표였습니다. 36 교육의 목표는 덕, 지, 재의 균형적인 발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36 교육의 목표는 덕, 지, 재의 균형적인 발달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 저는 다시 한번 그 교육의 목표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새삼 깨닫고 있습니다. 참 교육의 목표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고상한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정말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지적, 도덕적, 육체적으로 균형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타락이 그 모든 것을 흐리고 망쳐놓았습니다. 죄는 사람에게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고 말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구속의 계획을 준비하시고 발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목적은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당시에 완전함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청소년들의 궁극적인 목적과 관심이 바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며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왜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 왕 482쪽에 보면 다니엘과 그 동무들은 저희 부모들로부터 엄격히 절제하는 습관에 대한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능성에 대하여 문책하실 것이며 결코 그들의 능력을 위축시키거나 약화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받았다. 이 교육이 다니엘과 그 동무들로 하여금 바벨론 궁정의 부도덕한 가마 중에서도 자신들을 지키게 하는 방편이 되었다. 부패하고 사치스러운 궁정 안에는 그들을 둘러싼 유혹들이 매우 강했으나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였다. 어떠한 권세나 어떠한 가마로도 저희가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행하신 일을 연구함으로 배운 원칙에서 그들을 동요시킬 수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받은 훌륭한 신앙 교육의 힘이 다니엘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01쪽에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청년들로 하여금 저희를 창조하신 목적,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에게 축복이 되게 하신 목적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부드러운 사랑과 현세의 훈련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준비해야 할 높은 운명, 즉 저희를 불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그 고상한 명예를 알게 하라. 그리하면 무수한 청년들이 수치심과 염무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까지 열중하던 저열하고 이기적인 목적과 천박한 향락에서 돌아서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하나님의 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에서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도 다니엘처럼 세상에 빛이 될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교육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빛을 발하는 멋진 자녀요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